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됐던 병력 일부가 원대 복귀 중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하며 러시아가 오히려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어제 AP통신에 익명을 전제로 서방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배치한 병력을 약 7천 명 더 늘린 것으로 탐지했다며 일부는 이날 현지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수 있는 허위 주장을 늘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의 민간인 사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생물 또는 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러시아군 철수를 보지 못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그는 오늘 당길 수 있고 내일 당길 수 있으며 다음 주에 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도발을 원할 경우 러시아군은 그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 2,500만 파운드, 미화 약 3,4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화상 통화 뒤 낸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합의에 따른 이 기금이 사이버 공간, 국가적 위협, 해양 안보 분야에서 영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타이완의 의미 있는 국제조직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 밖에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홍콩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호하도록 중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호주 간 정상 간 화상통화는 일주일 전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등이 참여하는 영내 회의체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뒤 나왔습니다. G20개국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오늘부터 이틀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출구 전략을 예제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유행병과의 싸움이 전혀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홀로 회복할 수 없다며 모든 나라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확진 급증은 또 다른 지역의 확진을 늘리게 되며 한 지역의 붕괴는 다른 지역들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쟁과 새로운 긴장은 세계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 평화에 위험을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 5.9% 성장보다 낮은 4.4% 성장이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잠재적인 미래 유행병에 대처할 수 있는 개선된 예방, 준비, 대응을 위한 장기 경제 회복 전략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어제 중국의 무역 정책이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에 중대한 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대표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의 약속한 내용들을 얼마나 준수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주도 비시장적 접근 방식을 통한 경제무역 정책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난 20년 동안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접근 방식을 토대로 한 상업주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빈번히 심각한 손해와 불리함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27건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문제 개선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WTO에 대한 확고한 지지국이자 중요한 기여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어제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티핑포인트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티핑포인트란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말합니다. 르드리앙 장관은 이날 프랑스 의회에서 이란이 핵 비확산 노력을 준수하는 대가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지 여부에 대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 B-52H 넉대를 태평양 괌 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 주도 국제 대응에 동참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 달 새 가장 많은 횟수의 미사일 도발을 벌였지만 미국인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 넉대를 태평양 괌 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전략폭격기의 임무는 인도태평양 영내에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전략폭격기 B-52가 제공하는 치명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은 거의 대등한 수준의 강대국에게 인도태평양 영내에서의 군사공격에 따르는 비용은 어떤 잠재적인 이득도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6일 B-52 폭격기의 괌 배치가 북한이나 중국 등 적의 억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는 부유의의 서면 질의에 특정 국가의 역량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전략폭격기의 임무는 인도태평양 영내의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공군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이고 준비된 전략적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폭격기 B-52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핵 추진 잠수함과 함께 3대 핵전력 가운데 하나로 핵탄두 적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5일 본토에 있던 장거리 폭격기 B-52 4대를 태평양 괌 기지에 재배치했다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지애나의 박스데일 공군기지 제96 폭탄 비행대대 소속 B-52 4대와 병력 220여 명이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이 B-52의 괌 배치 사실을 공개한 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9일 전후로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괌에 도착한 병력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지원하는 동시에 연합작전 수행 환경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96 원정 폭격대대장 크리스토퍼 콜먼 중령은 우리의 동맹국과 함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연합된 군사 역량과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공률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B-52 괌 배치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괌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호를 시험 발사한 이후 이뤄져 특히 주목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배치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배치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괌은 중간 단계 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first and foremost, you know, this is training to deploy from the United States, and Guam would be an intermediate staging base. So, one, it gives it proximity to the Korean Peninsula.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따라서 한반도와도 가깝다며 항공기와 지원 인력을 괌에 재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안보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B-52 배치의 대북 억지력과 관련해 다수의 잠재적인 역할을 거론했습니다.
They could carry cruise missiles and drop them, and those cruise missiles would then penetrate through North Korean defenses.
B-52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투하할 수 있고 이 순항 미사일들은 북한 방어선을 관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따라서 B-52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등의 범위 밖에서 작전할 수 있는 지역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한 달 새 가장 많은 횟수의 미사일 도발을 벌였지만 미국인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북한을 검색한 빈도수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금지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정상적 활동으로 인식돼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이 지난 2년간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시점은 지난 2020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주간이었습니다. BOE가 미국의 인터넷 업체 구글의 검색어 분석 시스템인 구글 트렌드의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망설이 한창 제기되던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이 시점, 미국인들이 북한의 영문명인 노스코리아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북한과 같은 특정 검색어가 가장 많이 급증한 시점에 100점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시점에 해당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지 점수를 매겨 그래프로 공개합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4월 26일 주간은 100점을 기록했는데 지난 2년간 이때만큼 북한에 대한 검색 빈도가 증가 추세를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100점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시점인 2020년 3월 15일 주간은 30점을 기록했고 같은 해 3월 8일 주간이 28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가속화된 지난달에도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한 지난 1월 2일 주간 북한 검색 빈도는 9점에 머물렀고 한 주 뒤인 9일, 11점으로 소폭 올랐지만 16일과 23일 주간 모두 8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이 간격을 좁혀가며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 특히 관심을 보인 미국인의 숫자가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7년 북한의 도발이 한창이던 때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이 단거리는 물론 중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강도를 높이던 당시엔 구글을 통해 북한을 검색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양상이 여러 차례 관측됐었습니다. 실제로 구글 트렌드의 북한 검색어에 대한 조사 기간을 지난 5년으로 늘릴 경우 100점, 즉 검색이 가장 많이 이뤄진 시점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이뤄진 직후인 2017년 8월 첫째 주였으며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2017년 4월 초가 74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들 주간 외에도 2017년은 전반적으로 60에서 70점대를 오르내리던 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당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은 2017년을 조사 기간에 포함하면 2점에서 3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2017년 8월에 비해 관심도가 최대 5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북한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도 이어집니다. 앞서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8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불법 무기 실험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nited States condemned DPRK's missile launches. And of course, the DPRK wants to normalize illicit weapons.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도발들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미사일이 점차 정상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는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뉴스에 나왔다가 사라지고 또 열병식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orea has been in the news and then it goes out of the news. And Korea does something and then, you know,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끊기고 북한의 도발에도 충격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런 현상의 문제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실제로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전쟁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도발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결과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So testing the long-range cruise missiles, testing a so-called hypersonic missile.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그리고 1월 말 화성 12형 발사는 모두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무기들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란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재 미국과 한국의 진지한 대응 여부를 시험 중이지만 아직 그런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여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나설 수 있는 상태라고 베넷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전 세계 동맹국들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동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동맹 차원을 넘어 국제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며 필요한 경우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일부 철군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국과 전 세계의 동맹국, 파트너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will respond decisively.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럽 동맹은 물론 다른 지역 동맹들과도 함께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도 이미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국 등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필요한 경우 한국의 동참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like to see from Korea and other partners and allies is
줌 월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억지를 위한 주요 도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경우 국제적인 경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바라는 것은 필요할 경우 매우 강력한 국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억지가 목적인 만큼 지금은 필요할 경우 러시아 제재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한국 등 동맹국들의 단합된 모습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동참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고 도전이 있겠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다른 파트너들이 실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한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타국 영토를 침범하며 국제 규범에 위반하는 경우 대가가 있다는 것을 러시아에 보여주기 바란다고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맞서 동맹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들과도 이미 사전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요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3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고 러시아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국무부 정책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실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한 동맹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파트너십으로 확대되는 것을 봤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무력으로 국경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 질서와 관련된 공동 가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대러 경제 제재 동참을 원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We see the Europeans being pressed to stop the Nord Stream 2.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노드 스트림 2 가스관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러 경제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이런 종류의 조치를 기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탱크나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선다면 노드 스트림 2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측의 지원 요청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면서도 한국이 가시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길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것을 환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같은 마음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국제적 사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권위주의 강대국이 이웃 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면서 인권 등 중국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이 이번엔 같은 마음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so far South Korea has tended to want to fly below the radar when it comes to confronting China.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 대치하는 문제에 있어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대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같은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 측에 군사적인 개입까지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은 주권 국가를 위협하는 러시아 행동을 규탄하고 특히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제재안에 대한 검토 상황을 공유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유사시 유럽 국가들의 액화 천연가스 지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재 관련 문의를 담당할 특별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이 제안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북 지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당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레 연구원은 15일 법률 전문 블로그 로페어에 기고한 미국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들 간 제재 조율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글에서 바이든 정부의 5개의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바틀레 연구원은 지난 1년에 걸쳐 미국 정부 당국자들,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들, 금융기관들, 지역 전문가들과 1년의 비공개 회의들을 열어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시리아와 같이 제재를 많이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이 저해되지 않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인도주의 기구들의 제재 관련 문의를 담당할 특별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이 재무부에 연락했을 때 연락이 지연돼서 지원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이 담당실이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제재 면제 승인과 제재 이행 관련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또 국무부의 제재 조정관이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재무부가 제재 예외 대상인 인도주의 단체들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며 해외자산통제실이 제재 대상국별로 제재 면제와 일반 허가 등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한 설명서를 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제재 대상국에 해외에서 생활비를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틀렛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구호단체들의 금융기관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정부로부터 제재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받기 위한 조치들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대북지원단체들은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한 복잡한 규정이 대북지원을 어렵게 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미국의 46개 민간단체들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등 대외제재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으며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도 11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정부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전문가들은 바틀렛 연구원 제안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당국이며 여러 부수적인 걸림돌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16일 VOA에 지금은 제재 면제 절차를 바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 there's not a need to change the exemption system. It exists for a reason. And the reason is that North Korea has often used some of the
유콤 전 분석관은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과 지원이 아닌 항목들의 애매한 경계를 악용해 무기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에 북한의 이러한 악용 때문에 인도주의 단체들이 제재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허점을 메우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유콤 전 분석관은 북한 내부로 구호 물품의 반입을 막는 것은 북한 당국인데 왜 면제 절차에 집중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구호단체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에 제출하는 제재 면제 신청서에는 지원 물품 내역, 수량, 관련자 명단 외에도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 물자 중 식품과 약품을 제외한 미국산 제품이 포함될 경우 해당 단체의 국적과 무관하게 미상무부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 미국 단체가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거나 북한 정부 당국과 협력 약정을 맺기 위해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재무부에 구호단체들과의 연락 담당실을 신설하자는 제안은 구호단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몰라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면제 절차 외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다른 걸림돌이 많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과 러시아는 고의적으로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에도 통관을 엄격하게 했다며 모든 제재의 적법성을 약화시키려는 냉소적인 전략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구호단체들이 북한 내부에서 제재 위반 위험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구호단체가 스위스 개발협력청 SDC의 자금을 받아 북한에 만든 생물 살충제 개발 공장은 생물 무기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본부를 둔 농업생명과학센터의 스위스 지부는 지난 2005년 북한에 생물 살충제 개발 시설을 세웠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구호단체들이 제재 면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데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대상국들에서 활동하는 일부 비정부기구들이 당국의 포로가 되고 정치화돼서 모든 제재의 대대적인 해제를 위해 로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해당국의 확산, 돈세탁, 권력자의 부의 독점,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모든 제재 해제를 추진하는데 이 모든 것은 기아 문제를 유발하는 문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2020년 4월 신미국 안보센터가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제재 대상국의 불법 활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part of this debate has to move beyond these regimes as pure victims.
자라테 전 차관보는 이 정권들을 순전한 희생자로 바라보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이 정권들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국 내로 유입되는 물품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자라테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화학무기로 암살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대북 조치를 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인 2017년 2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에 의해 고통을 호소하다 30분 만에 살해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했지만 북한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5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정남의 얼굴에 직접 맹독성 신경작용제를 발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흐영은 모두 2019년 석방됐고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도 체포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사건 초기 리정철 외에도 4명의 북한 국적자를 용의자로 지목해 북한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현재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결국 김정남 암살 사건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채 일단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2018년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이 사건은 미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특히 미 의회에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는 등 의회 강도 높은 대북 조치를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테드 포 당시 하원 의원은 김정남 암살 약 한 달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당시 가장 최근의 근거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에 따르면 유엔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신경작용제인 화학무기 VX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의 북한 정찰총국과 외무성 관리들이 연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발의 약 4개월 만에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극 대응법에 포함돼 통과됐고 약 7개월 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서 무기 관련 수출과 판매는 물론 이중 용도 품목 통제와 경제 지원을 금지당하고 금융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당시의 성명을 통해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중대한 이정표라며 미국은 더 이상 북한 정부의 본성과 야망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후에도 김정남 암살 사건은 미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조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 제정된 가장 최근의 대북 제재 강화법인 오토원비역 북핵 제재 강화법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법 제정에 필요한 근거로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에선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북한 정권의 내부 행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도 여러 차례 개최됐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김정남 암살 사건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6일 VOA 전화통화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상징적 측면에서 남긴 파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assassination, led U.S. government officials to believe that, Kim Jong-un was ruthless enough.
김정남 암살 사건은 김정은이 북한 체제 내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무자비하다는 것을 미 정부 당국자들이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처음 집권했을 때 미국에선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그가 과연 권력을 공고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면서 하지만 김정남 암살 사건은 이런 의문을 해소하고 김정은이 오래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김정남 암살 사건은 김정은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본질과 잔혹성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It reinforces the understanding about the nature of the regime and the brutality of the regime. And so it reinforces that.
또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이 정권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등 그들의 활동 범위와 운영 행태를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법원이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 페이팔의 정보 열람을 희망한 오토원비어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 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해 자금 회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원비어의 부모가 북한 관련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팔의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15일 서명해 16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오토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의 요구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씨 측이 페이팔에 요구한 자료는 비밀 정보로 간주되지만 원비어 씨 측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들에 의해 열람될 수 있고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과거 판결문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11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페이팔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페이팔로부터 특정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페이팔도 정보 제공에 동의했지만 기밀 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페이팔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아들인 오토 원비어가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선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번 요청이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페이팔에 요청한 정보가 북한 자산 혹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페이팔은 200개 나라 25개 통화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회사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과의 금융거래 혹은 이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만약 페이팔이 북한 관련 자금을 취급했다면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특히 관련 자금을 포착했을 경우 페이팔 등 금융기관은 이를 동결해 미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페이팔은 지난 2015년 이란과 쿠바, 수단에 부과된 미국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해 미국 정부에 77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세계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라 불리는 북한 관리소 실상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는 14호 관리소 등 북한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다음 달에는 전직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을 워싱턴에 초청해 김정은 정권의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는 지구상의 온갖 인권침해의 집합소로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4곳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강제 수용소와 옛 소련의 굴락에서 벌어졌던 참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유엔이 폐쇄를 촉구했지만 아직도 북한의 관리소는 건재한 반면 국제사회의 관심은 약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14일 공개한 북한 14호 관리소의 사람들, 영원히 침묵하는 자들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이런 상황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2월 이 단체가 새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것처럼 1만 5천여 명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14호 개천관리소가 지난 7년 사이 일부 감시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권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동영상에서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개천관리소를 3D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주며 길이가 40에서 49km, 폭이 30km에 달하는 이 악명 높은 시설에 6개의 입구와 검문소, 37개의 감시초소, 7개의 막사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atellite imagery analysis shows that Camp 14 has six entrances and checkpoints.
이 단체는 이곳에서 3대에 걸친 연좌제, 강제노동과 고문, 처형 등 다양한 인권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을 향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폐쇄를 위한 첫 단계로 수감자들의 영양 상태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인권위사회가 지난 2019년 실시한 북한에 관한 3차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혔던 아일랜드의 권고, 즉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수감자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 방해 없이 자유로운 접근을 즉각 허용하라는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UPR 답변서에서 국제사회가 제시한 262개 권고 중 63개를 거부하고 199개 중 132개를 수용해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개선 움직임은 없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이에 대응해 북한의 방대한 정치범 강제 수용 체계를 구성하는 14호 개천관리소와 다른 정치범 수용소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seek ways to secur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미국 정부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비공개 회의 뒤 7개국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에 의해서 기본적인 자유를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를 언급했습니다.
The people of the DPRK are systematically denied their fundamental freedoms by one of the most repressive.
북한 정권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굶주림,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가해자 책임 추궁 등 실질적인 압박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지난달 VOA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유엔 설립과 세계 인권선언 채택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n 1945, when the UN was established, there was a commitment that we would not do that.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조사에 참여하면서 어린 시절 흑백 뉴스로 시청했던 야만적인 나치 강제 수용소 현장의 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랐다며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생존자인 토머스 버건탈 전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의 말을 상기하기도 했습니다. 버건탈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국제변호사협회의 지원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공동 조사한 뒤 연 회견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환경이 자신이 어린 시절 나치 수용소에서 보고 경험한 것처럼 끔찍하거나 심지어는 더 나쁘다고 말했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등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침묵에 관해서도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결의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한국의 최석영 전 주 제네바 대사도 이달 초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북한 인권에 대해 말이 없으면서 어떻게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군대 위안부 인권 탄압을 비판할 수 있나?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다루지 않는 건 자승자박이요 자기 모순이라며 이것은 북한 내 인권 탄압 집단의 이익에 동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스칼렛 사무총장은 BOA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 미국의 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상 외교에 집중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관심과 책임 추궁 노력이 상당히 정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유엔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한국의 공조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겁니다.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coalition of like-minded states at the UN.
스칼렛 사무총장은 이런 국제 분위기 개선을 위해 국제변호사협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전직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청회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판사를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 실비아 페르난데스 대 구르멘데 전 ICC 소장, 볼프강 슈언버그 전 유고와 루안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국제변호사협회는 이 공청회 목적이 로마 규약에 따라 북한에서 최악의 인권유린을 저지른 김정은 등 북한 최고위 층부터 하급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반인도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늘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과 납북자 가족단체 등을 만났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며 UN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방한 사흘째인 17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최성룡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그리고 1969년 북한에 납치된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 사건 당시 탑승객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칼기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 등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최성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엔이 북한에 납치돼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납북자 21명에 대한 생사 확인을 북한 당국에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측이 그동안 사실관계를 검증한 것으로 한다며 평양 시민 명부 등 북한 자료를 근거로 유엔에서 북한 측에 처음으로 생사 확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지난 2011년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210만 평양 시민의 신상 자료와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던 전후 납북자 505명의 신상 자료와 대조 분석한 결과 납북자 21명의 평양 거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남북한 이산가족 대면 상봉 등을 계기로 생사 확인 명단을 북한 측과 교환했고 21명 가운데 5명의 생존 사실이 확인돼 상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6명의 납북자는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북한은 이들의 생사 여부에 대해 2013년 9월 확인 불가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 촉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한과 유엔이 참여하는 공동 진상 조사를 통해 동생이 피살된 경위를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특히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북한 만행 규탄과 사건 책임자 처벌,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 촉구 등 6개 항을 담은 탄원서를 퀸타나 보고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께서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북한의 어떤 만행,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그 무능을 공히 좀 조사와 진상을 좀 밝혀달라.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적어서 이제 그 보내는 거예요.
황인철 칼기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도 피랍된 아버지의 송환을 촉구해달라고 호소하는 동시에 퀸타나 보고관의 후임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 7월 달이면은 이제 특별 보고관님이 임기를 마치시게 되는데 임기를 마치기 전에 기자회견이나 국제사회나 북한을 상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의 석방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은 앞서 지난 2020년 2월 아직 귀환하지 못한 칼기 납북자 11명의 송환을 요구했고 이어 같은 해 5월에도 유엔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 황 대표의 아버지가 자의적 구금 상태라고 판단, 석방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함께 이날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인권 실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5일 입국한 퀸타나 보고관은 16일엔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차관을 만나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등 인도적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8일엔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 등을 주제로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회의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 19일엔 남북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소재 옛 노동당사와 국경선 평화학교, 철원 평화전망대 등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남북한 접경지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이번 방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목적으로 오는 23일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안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 결의에 따라 설치됐고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 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방한은 2019년 6월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며 2016년 8월 취임 이후 7번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가 6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일정이 그의 임기 중 마지막 방한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러시아 내 북한 장교 억류 문제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기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 탈북한 김정남 목사는 탈북한 북한 장교의 러시아 내 북한 영사관 감금 사건은 북한 인권 증진에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퀸타나 보고관이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넘어가면 다 잘못되거든요. 아니 그 저기는 그 지금 해코로 나가는 분들이 좀 잡혀가지고 거기 또 대학생들도 있고.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이랑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아니 한국 위정자들이 북한 정부에 그걸 말을 못하는 거 하는 겁니다.
김 목사는 또한 북한에 여전히 억류돼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북한에 요구하는 단합된 목소리를 한국 정부와 함께 내준다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탈북민 김마태 씨는 2019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퀸타나 보고관이 이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에 그 뭐 김정은 살해하겠다 굴다가 내려간 사람들 두 명 강제 복수하는 거 보고는 치를 떨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야, 그 돌아가면은 말하자면 살아남는 건 둘째, 그 파급력이 간단치 않은지 제가.
탈북민들은 또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공개적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언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 징검다리의 박재원 대표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퀸타나 보고관이 다음 달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권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탈북민 강제 송환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납북자 문제나 이제 공무원 피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실제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항의성 목소리, 중국 같은 데 이제 항의성 목소리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
박 대표는 퀸타나 보고관이 오는 8월 임기를 마치기 전에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알리고 중국 등 각국의 국제법 준수 의무를 촉구하는 등 이전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은 VOA에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 국경을 완전히 막아버린 북한 당국의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와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이고 가능한 접근 방법을 찾아내길 바란다며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들은 또 퀸타나 보고관이 정부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을 도울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개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기를 곧 마치는 퀸타나 보고관이 후임자에게 여전히 갈 길이 먼 북한 인권 개선을 노력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길 희망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재원 징검다리 대표입니다.
이번에 방안으로 해가지고 다음번 오시게 되는 유엔 특별보고관님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분이 해야 돼야 할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5일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8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최초의 흑인 여성 조종사 베시 콜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27년 2월 17일 스위스의 교육자로 학교를 세워 독자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한 페스탈로치가 8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페스탈로치의 묘비명에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였으며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1746년 취리히에서 태어나 취리히 대학교에 재학 중 애국자단체에 소속돼 사회운동에 가담했으며 1771년 농민학교를 세웠으나 실패하고 사색과 저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스위스로 밀려왔을 때 슈탄스의 고아원을 설립하고 전쟁 고아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 독자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를 분석해 계층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시정은 정당한 교육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어린이는 어린이 고유의 세계가 있는 인격체임을 주장해
1700년대 어린이들을 무시하던 당시 사회적 교육관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교육 역사상 최초로 교직단체를 조직해 교권을 위한 선한 싸움을 벌였던 페스탈로치는 1808년 스위스 교육협회를 창설해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스위스 교원 노조의 기초가 된 교사 조직이었습니다. 페스탈로치를 교원 노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생 교육 사상가로 활동하며 은좌의 황혼,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 백조의 노래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긴 페스탈로치는 현재까지도 교육자의 아버지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63년 2월 17일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미국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1981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농구팀에서 활약을 시작으로 1982년과 83년 대학 최우수 선수로 뽑히고 1984년 미국 프로농구 NBA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데뷔 첫해 신인상을 시작으로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 MVP, 챔피언 결정전 MVP, 올스타 MVP 등 다수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어 조던, 공중을 날아다니는 조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1993년 아버지가 강도에 의해 살해당하자 그 충격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2년 후 다시 복귀합니다. 시카고 불스에 복귀한 조던은 약해져 있던 시카고 불스를 다시 최강의 팀으로 올려놓아 96, 97, 98, 3년 연속 리그 3연패에 성공하며 말 그대로 신화를 달성합니다. 2003년도에 은퇴한 마이클 조던은 현재까지도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